우리 늘 잊어먹기 잘하는 이 인생에 하나님께서 이런 절기를 허락하셔서 우리가 우리 된 것을 늘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사실 광복절이라는 공휴일이 없으면 해방이라는 것을 이제는 되새기지 않을 만큼 잊혀져 가고 있고, 또 한글날, 3.1절 이런 기념일들을 가짐으로 인해서 간신히 1년에 한번 그날의 의미를 되새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7일에 한 번씩 이렇게 모이게 하시고, 또 계절을 따라 부활절, 성탄절, 추수감사절 이렇게 하시는 것은 다 뜻깊은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현재 상태에 만족하고 과거를 잊기 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중국 춘추전국시대에 나오는 고사들 중에 와신상담이라는 유명한 고사가 있습니다. 오나라와 월나라가 심각한 싸움을 벌이던 때에 부차와 구천이, 어느 나라 왕이 부차고 어느 나라 왕이 구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것만 외우는 것도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렇죠? 한쪽이 먼저 패해서 와신을 했죠. 나무 장작을 쌓아놓고 그 위에 누워 자면서 그 불편함을 기억하면서 그 복수심을 잊지 않으려고 애를 써서 드디어 성공합니다. 거기서 진 구천이 이번에는 쓸개를 매달아 놓고 매일 아침 저녁 문지방을 건너갈 때마다 쓸개를 핥으면서 상담을 하면서 그 복수심을 잊지 않으려고 애를 써서 결국 그 일을 이루고야만 합니다. 근데 거기도 보면 와신을 했던 처음 오나라 왕이, 오나라 왕이었네, 월나라 왕이었네, 하여튼 둘 중에 하나 나라 왕이, 그가 그 복수심을 일깨웠던 나날들을 편안해지자 잊어버리고 맙니다. 역사가 주는 교훈이 이겁니다. 역사를 통해서 인간은 배우지 않는다. 역사의 귀중한 교훈이죠. 지나간 과거를 늘 잊으려고 하고 현재에 안주하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게 하시고 이런 의식을 우리에게 절기를 따라 베풀게 하시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가볍게 생각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모였던 일도 우린 다 하고 헤어져야만 됩니다. 이렇게 의식만, 이건 절기고 일주일에 한번 만난 일을 이제부터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12시 반 전에는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아예 마음을 느긋하게 먹으시고, 오늘은 왜 이렇게 긴가 이러면 서로 불편해지니까, 다음 주부터 내가 안 나온다, 다음 주부터는 12시면 끝내드립니다, 오늘만 그렇습니다, 이제부터 하려는 얘기도 중요하기 때문에, 혹시 시장하실까봐 똑똑 큰 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제부터 우리 인내심을 갖고 듣기로 합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봉독한 말씀 37절로 47절까지 있는 말씀은 사실은 그 뜻을 쉽게 이해하기 어렵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의 신성과 그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오신 것에 대하여 반대하는 무리들 앞에서 자신을 어떤 의미에서 변호하시고 변명하실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깊은 의미들을 설명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구절은 36절.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주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것이 아버지가 보내신 일이요 주께서 하실 일이었습니다. 그 얘기가 오늘은 이렇게 넘어옵니다.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는데 그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해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얘기가 무엇으로 넘어가느냐 하면요, 44절 보시면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그 영광 싸움으로 넘어갑니다. 기억해 볼 만한 그 연결입니다. 싸움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셨으며 하나님 편이며, 아니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분이 하나님이신가 하는 싸움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예수님께서 그걸 증명하시는 과정에서 성경이 영생을 주는 것인 줄 생각하느냐? 옳다. 그러나 왜 성경을 읽었는데 나를 믿지 않느냐? 그러면서 왜 너희가 서로 너희끼리 영광을 취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보는 것 아니냐? 이렇게 결론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말이 어떻게 연결되어서 그 말이 그 맥을 이루고 있는 것인가를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학습 세례 입교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모든 종교와 기독교가 무엇에서 다릅니까? 여기에서 다릅니다. 다른 종교는 도를 깨우치는 것입니다. 누가 도를 알게 하고 누가 방법을 알게 하고 누가 원리를 알게 하면 그것을 스스로 이루는 싸움입니다. 기독교는 절대 도를 깨우치는 것 아닙니다. 아주 극단적으로 원색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성경에 믿음의 도리가 있거나 성경에 무슨 구원을 얻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뿐입니다. 그게 그것 아닙니까? 아니요,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를 오늘 우리가 잠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일반 종교성에 있어서 또 우리 모두가 갖는 인간의 본능적인 사고방식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집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를 뿐이라고 자꾸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이런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옛날에 누군가 나에게 이렇게 설명을 했었더라면 내가 그때 이미 믿었을 것인데 그땐 이렇게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었고 그때는 뭐 딴소리만 해서 내가 못 알아들었는데 이번에 이런 설명을 듣자 내가 척 알아들었다. 그러니까 이제 구원은 내게 맡겨라. 다 앉아서 구경들이나 하시라. 나가서 자기가 깨우친 방법대로 설명을 합니다. 그럼 몇 명 돌아오던가요? 두 명 반? 두 명은 자기 자식이고 반은 남편이고. 이상하게 안 되죠, 해보니까. 또 큰 문제는 그래서 될까봐 저는 또 걱정입니다. 그래서 나쁠 건 없습니다만은 그가 잘못 정리하고 있을까봐 겁이 납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건 이겁니다. 보세요. 3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거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도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참 재밌죠. 성경을 읽으면 성경 속에 구원의 도리와 구원의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구약이 그걸 증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성경 속에 우리가 구원을 얻을 조건과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구약의 핵심은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희망이 없다. 구약만큼 하나님께서 지금보다 더 철저하게 간섭하신 때는 없습니다. 기적으로, 축복으로,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구약 시대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요즘은 구약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좋지 않은 소리 하면 지진이 일어나서 빠져 죽거나, 문둥병이 걸리거나, 옳은 사람을 향해서 가짜가 저 사람이 악당이에요 그러면 손끝으로부터 문둥병이 쫙 들어온다든가, 이런 일이 없습니까? 이유가 있죠. 구약이 증명하려는 바는 그렇게 해도 인간이 하나님 앞에 오지 않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증명하고 싶은 것은 인간이 구약의 계명을 지킨 것까지도 그 계명을 하나님 앞에 오기 위하여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우열 경쟁을 위해서만 사용하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를 보면 구약시대의 평민들이 타락한 것보다는 언제나 제사장급의 타락이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는 자들이 더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그것을 이용해서 사리 사욕을 취하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너희가 내 법대로 살면 너희가 짓지 않은 집에서 살고 너희가 심지 않은 열매를 먹고 너희를 쫓아 들어왔던 군대가 한 길로 들어왔을지라도 도망갈 때는 열 길로 도망가고 너희 하나가 그 나라 군대를 천명을 당하고 만명을 당하리라. 그러나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너희가 지은 집에 다른 사람이 잘 것이요 네가 심은 포도나무를 다른 사람이 와서 먹을 것이요. 네가 한 길로 쳐들어갔다가 열 길로 도망올 것이라. 선언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구약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청종했을 때 기적 같은 보호를 받았는가. 그들이 하나님을 외면했을 때 어떻게 엄청난 저주와 진노와 형벌을 받았어야만 했는가. 구약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느냐 하면 아니요, 안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이렇게 말하자면 미완성으로 끝납니다. 이 백성은 아무리 잘 가르치고 아무리 따끔하게 경고를 해도 방법이 없다. 우리는 이들을 개조하는 수밖에 없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결론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체를 누가 와서 간섭하고 나를 고쳐야 된다는 것에 항복하기를 싫어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깨달을 것을 달라고 그러고 내가 행할 것을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랑하고 싶어 한다 이겁니다. 자랑하고 싶어 한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얘기하시는 것이 그겁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느냐? 그렇다. 너희가 스스로 구원 얻을 조건도 가능성도 방법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겠다고 얘기했다. 그건 처음부터예요. 창세기부터 기록된 약속입니다. 너희가 성경을 제대로 상고하였다면 우리가 누구며 죄인이라는 것이 어떻게 나한테 확실한 얘기인가를 알고 나에게 매달렸으리라. 그러나 너희는 구원을 얻기를 원하는 자들이 아니라 자랑하기를 원하는 족속이니라. 너희가 그 성경을 갖고 서로 간에 영광을 취하고 서로 잘했다고 칭찬하고 너희끼리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했지 그 말씀을 제대로 확인하기 위해 상고한 적이 있느냐? 아니, 할 능력이 있느냐? 이 질문이 지금 39절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독교란 절망의 종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인간은 희망이 없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가 우리가 어떤 경지에 도달하고 자신을 훈련시켜 어떤 것을 돌파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희망이 없다고 주저앉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나로부터가 아니라 누군가가 와서 나를 붙잡아가는 수밖에 방법이 없답니다. 나를 붙잡아가는 조건이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쪽에서 와서 나를 붙잡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핵심입니다. 44절을 다시 보십시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이것이 왜 영광 논쟁으로 가느냐. 바로 이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절망스러운 존재입니다. 더러운 존재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우린 아무도 서로를 향하여 칭찬할 자도 없고 자랑할 자도 없고 꼬집어 뜯고 욕할 것도 없습니다. 너무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서로 간에. 우리에게 구원 얻을 만한 조건도 이쁘게 보일 아무런 근거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준비시키셨습니다. 히브리어 말로는 메시아라 그러고 그리스 말로는 그리스도라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거는 다른 말이 아니라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특별히 세운 자, 특별히 보낸 자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것은 우리가 기름 붓고 우리가 선출한 우리의 대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그분의 선출이요, 그분의 작정이요, 그분의 작품이란 뜻입니다. 그것이 왜 하나님의 영광이란 것으로 나타나는가를 이제 우리가 감잡을 수 있습니다. 우린 아무도 구원 얻을 만한 조건도 능력도 가능성도 이쁘게 보일 만한 끈앞풀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시키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그를 죗값으로 내놓으셨습니다. 그것이 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닙니까? 왜 감사할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이 감격과 이 감사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에 대하여 무릎 꿇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준비하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사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를 죽이러 보내셨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하시는 말씀, 여기 44절에 있는 말씀 같이. 너희가 서로 간의 영광을 구하고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가 한 칸입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한탄입니까? 너희가 어째 나를 못 알아보느냐? 안타까워하시는 겁니까? 본문에서만 그렇게 느끼시면 안 됩니다. 당연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알아볼 수 있겠느냐? 너희 실력으로 너희끼리 영광이나 취했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수 있겠느냐? 그건 없는 일이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가 알아들으라고 하는 건 아니다. 나중에 내가 중생 한 다음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그때 겸손해져라. 아마 그런 느낌일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을 증명하시려고 이 말을 하는 것 아닙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알아먹느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려면 죽으러 오실 필요 없죠. 여기가 언제나 큰 싸움입니다. 모든 이단은 바로 이 문제를 붙잡고 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설득하고 설득했지만 실패했다. 그럼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영생의 말씀을 갖고 오셨지만 아무도 그를 영접하지 않았고 아무도 살려내는 일에 실패했다. 그래서 그는 원치 않았지만 결국 자기가 구해내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도리어 붙잡혀서 죽고야 말았다. 누가 예수를 죽으러 왔다고 말하는가? 요따오 신문 광고를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죠. 죽으러 오셨습니다. 지금 자신을 변명하시는 거 아닙니다. 나는 죽으러 왔느냐. 너희가 나를 못 알아보듯이 내 말도 못 알아먹는다. 그래서 나는 죽어야 한다. 내가 죽음으로 너희 죄를 속하고 아버지께서 드디어 너희 눈을 뜨게 하는 날 있으리라. 그때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다른 보혜사께서 오셔서 다 생각나게 하고 그게 무슨 뜻인지 알게 하리라. 예수님이 하실 일이었던 것입니다. 죽으러 오셨습니다. 모든 이단은 바로 이 문제를 근거로 해서 자기네들의 영역을 삼습니다. 실패하신 예수, 그러나 이제 성공하러 온 문 아무개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저희 교회 장로 집사님들 중에 문씨가 없는 것을 제가 참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한 날입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살아난 것을 기념합니다. 다시 사신 것만을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가 죽으러 오셨고 기어코 죽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다른 아무런 가능성도 방법도 없었다는 선언인 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아무도 누구보다 낫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구가 누구보다 못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서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한심한 처지에 있었습니다. 아무런 방법이 없어서 예수님은 죽으셔야 했고 그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기 위해 예수님이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을 정하여 예비하여 보내신 것입니다. 그를 메시아라 그러고 그리스도라 그러고. 이제 우리가 이 문제에서 단 하나 기억하고 넘어가야 할 현실적인 결론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찾아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36절. 오순절 강림 이후에 베드로가 한 유명한 설교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쪽에서 보낸 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요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여 우리를 위하여 보내신 분입니다. 죽으러 보내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 죄를 대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이제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요구대로 살기로 결심한 자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에서도 또 믿고 난 다음에도 신자들에게서 가장 큰 싸움은 뭐냐? 죄의 본성입니다. 죄의 본성은 다른 것 아닙니다. 서로 영광을 취하는 것입니다. 계란뿌리 깊게 하나님과 동등되거나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싸움입니다. 맨 처음 에덴 동산에서의 타락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참으로 이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 실과를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과 동등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금한 것이라. 그래서 왜 따먹었어요? 만 먹으려고 따먹었죠. 그랬다 어떻게 되죠? 정말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추방당했습니다. 죄란 다른 건 아닙니다. 끊임없는 자존심입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도우심을 구하고 이것이 싫습니다. 본성적으로 싫습니다. 인간은. 그래서 훨씬 다른 종교가 마음에 들어요. 스스로를 부추기고 자기가 할 것이 있기 때문에 훨씬 떳떳하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를 안 믿으려고 들죠? 머리 숙이기 싫어서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건 믿으면 좋은 곳에 갑니다. 이건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복음을 약화시키는 겁니다. 그건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안 믿으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감히 어따 고개를 들며 어따 말대꾸를 해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그러지 못하는 존재인 것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죄값을 위하여 대신 죽이러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죽이셨습니다. 그는 가시관을 쓰고 홍포를 입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온갖 조롱과 경멸 속에 죽으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그걸 아시기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아는 자리에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예, 이젠 믿어드렸습니다. 됐죠. 이제는 제가 하나님 앞에 해드릴 거 했으니 하나님도 내가 필요한 것 해주십시오. 이거 어떻게 해결해 주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요구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를 알았기 때문에 그를 정말 주인으로 삼을 줄 알아야 됩니다. 항복하십시오. 무릎 꿇으십시오. 그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행복이요 유일한 생명의 길입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며 십자가에서 죽이셨습니다. 거기서 우리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며 영원한 영광과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하여 깊이 기억할 것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간에 영광을 취하지 말고 너희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너희에게 복 주는 나 아버지 하나님께 나와 무릎 꿇으라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교만과 자만과 죄악으로 얼룩진 자존심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주 앞에 무릎을 꿇으며 우리의 머리를 조아리고 아버지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자리에 서게 하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마음이 주를 앙망하기 이 자리에까지 나왔사온데 기껏 나와서 완악한 심령을 가지고 머리를 뻣뻣이 들고 주의 진노를 자초하는 자 되지 말도록 하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사는 동안 우리를 위하여 메시아를 준비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에 감동한 순종과 충성과 믿음의 인내와 주의 약속을 따라 사는 참다운 봉사가 있게 하옵소서. 짧은 인생을 끝내 내 아버지 하나님 만나는 날 기쁨과 감격의 찬송이 우리 마음에 흘러넘치는 날을 기억하고 살도록 하시옵소서. 오늘도 신음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여기저기에 많이 있습니다. 병마로 인하여 또는 삶의 현장에서 고달픔을 인하여 또 여러가지 기가 막힐 운동이 속에서 주를 향하여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저들의 심령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위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어떤 고통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음을 인하여 감사하게 하옵소서. 짧은 인생을 지나가면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 살 것을 기억하게 하사 타협하지 말게 하시고 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몹쓸 언사를 내뱉지 않게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은 주를 시인하며 내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영광을 증거하는 일에만 쓰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